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위적인 어조로 규범과 또 윤리로 끌고 가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여러분과 저를 혼내고 끝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도덕적 존재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도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도덕적 결론에 우리의 마음이 100% 항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 영혼의 심연을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윤리적 강조로는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덕선생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막연한 의문 때문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유대인들이 읽도록 썼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사복음서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가지는 참된 의미들을 재해석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이르는 산상설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의 다름이란 이런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참된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좀 더 들어가자면 이 산상설교만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움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전혀 다른 의다. 이것이 골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과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산상설교 전체에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열쇠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도로 내 마음에 들라는 것이죠. 쓸모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비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함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또 그 비판함으로 나는 그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걸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는 의로움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 비판이란 그 너머의 상대 그 이웃을 전제하고 있고 왜 비판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본성을 직면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기 때문에 본문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손으로 좀 끼워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쪽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내어서는 어떤 명분, 어떤 정의, 진심, 열정, 뭐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즉 그 사랑이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진심이나 열정이나 명분이나 어떤 것도 사랑이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뜨겁고 열정이 대단한지 사랑 없이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사역자들을 보면서 한 설교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의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열심과 최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입니다. 무섭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가지는 그 다름, 그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살인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라는 것은 살인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고는 확보하지 못하는 의, 남을 잡지 않고서는 증명해 낼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생산해 낼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참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대책이 없는 존재인 자신의 절망을 이웃을 죽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처절한 절규이죠. 이웃을 잡아서라도, 이웃을 죽여서라도 이 목마른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 스스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생산해낼 수 없는 이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이웃을 잡고 죽여서라도 심연의 그 불만족을 해소시켜야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의란 상대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밟고 상대가 모멸감을 느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비로소 갖게 되는 의입니다. 비교 우위에 서는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 결국 승자는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뭐 8명 안에 10명 중에서 2명 떨어지고 환희를 해서 8명 안에 뭐 4명 중에 1명 떨어지고 3명 안에 들어서 환희를 나타낸다고 해도 결국은 나머지를 떨어뜨리고 내가 올라가서 1인으로 남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자에게는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패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했다는 눈물과 나는 실패자라는 상처가 남을 뿐이죠. 아마 그것의 희열을 느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의로움이란 이렇게 나약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243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의란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는 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자기만 의롭다 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의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상대가 혜택을 얻는 의이고 상대를 살리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자기를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그것과 다릅니다. 온 인류가 혜택을 얻습니다. 너희들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상대를 패배자로 만들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간들의 의가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상대도 선하게 만드는 의입니다. 인간의 똑똑함, 부유함, 의로움은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만 잘났다는 의이지만 하나님은 상대를 살려내고야 많은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의롭게 만드시는 의, 넉넉합니다. 넓습니다. 아량이 있습니다. 상대를 안도시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지거나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정죄감이 아니라 해방감을 줍니다. 간과하신다고 합니다.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책 잡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지적합니다. 거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게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랑이 없이도 상대를 위해 꼭 비판을 가하고 지적을 해야 그게 나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진심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듯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걸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페이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왜 두 번입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 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는 하나의 자신감, 보상을 받을 만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지금 마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한 의를 쫓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죠. 명분과 능력, 성과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은 자랑으로 갑니다. 자랑은 싸움으로 번집니다. 교회 와서 서로서로 일은 열심히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하지만 참된 교제와 진심과 사랑이 일어나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일로는 얼마든지 만나고 일로는 얼마든지 협력하지만 그 성취감과 무언가 했다는 만족감은 나누어 가질지 모르나 참된 사랑의 연합, 진실된 성도 간의 교제는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명분과 능력과 과업과 성취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고 정의와 불의를 위해서는 자신을 던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명분으로 배웠다는 것, 규범과 율법으로 배웠다는 것을 탈피하지 않는 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 약간의 가장을 덧붙이면 이것 외에는 자기의 신앙을 확보할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랑도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10년간 주일을 딱 한 번 어겼어. 난 헌금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 이것만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난 밥 먹을 때 기도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자랑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까느냐 빨간색으로 까느냐 이것으로 몇 년간 양분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 카페트가 없어서 아마 싸움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는 피아노의 위치 때문에, 성가대 가운 때문에, 뭐 입에 올리기도 유치한 그런 문제로 싸우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는 신앙을 나타내고 확인할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내용과 깊이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비밀스러움과 그 본질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허상과 껍데기 그리고 명분과 거칠이로 신앙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싸움에는 도무지 타협점이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상대는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자기의 자존심 싸움이며 자기의 의로움과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를 속이고 자기도 속는 것인데도 말이죠. 하나님마저도 속입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사소한 것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 밖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과 전인격의 그리고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곱씹고 짊어지고 자라나는 참된 성숙으로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지면 나의 신앙이 지는 것이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상대가 교회를 나가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겨야 하고 밟아야 하고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의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평생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동네에서도 안 봅니다. 슈퍼도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요? 사탄이니까요. 마귀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나는 틀릴 리가 없으니 상대가 틀린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비진리인데 어찌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도하고 죽이고 매장시켜서라도 나는 의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여기서 금식과 기도도 다 자기 합리와 자기 자랑, 명분으로 써먹고 있는 것이죠.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요, 술 먹고 욕 한번 하고 주먹 다짐 한번 하면 그래도 풀려지는데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여서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보호해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수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는 어렵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손에는 무릅쓸 수 있지만 상대를 지켜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진리를 위한 지조이고 어디까지가 고집을 부리고 몽리를 부리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정의를 사수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을 위한 용납인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로 다섯 가지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에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다섯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예다. 예라고 꼽았습니다.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강제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진리도 정의도 어떤 열심도 어떤 오름도 사랑, 즉 한 인간을 향한 예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어느 한 구석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겠죠. 내 마음을 만족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며 쓸모가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란 뭐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비판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속썩이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저것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보십시오. 일주일이 아니라 3일만 살아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선교여행,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대부분 일어나는 게 팀 안에 주어라 싸우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갔는데 싸우지 않고 돌아오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같이 안 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서 죽을 것 같은 관계가 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라는 말로 바뀝니다. 정말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배 아프고 노심초사해서 낳고 키웠는데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차라리 속이라도 안 쓰리겠는데 자식이니 죽일 수도 없고 철창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명분으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논리나 진심으로라고 해서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속옷 입고 뛸게. 왜 뛰어요? 이렇게 자식에게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패는 것이고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참아내는 것이죠. 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지는 사랑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당장이라도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부모인 자신이 짊어지고 참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혼낸다고 알아먹고 논리적이고 당위적으로 그리고 진심과 열정을 동원하여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알아먹고 변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자식도 안 되고 부부간에도 안 되는데 어찌 믿음의 형제를 비난합니까? 어찌 내 열심과 진심은 통할 거야? 이러면서 함부로 평가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과장법이죠. 그만큼 내 문제가 절망적이고 그만큼 내 한계가 큰데 어쩔 수 없음이 나에게 있는데 무슨 남의 문제까지 들먹이느냐 이거죠. 인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며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며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나의 들보, 나의 절망과 한계, 나의 죄성, 내 이기심, 내 고약함의 문제이지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의 들보입니다. 남의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티끌, 티끌이 보입니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뭡니까? 그 상대의 문제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문제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비난의 내용이 그렇게 심오하고 깊고 논리적인 내용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참 건방져. 거의 이 수준입니다. 진짜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문제라든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참된 충고가 아니죠. 뭡니까? 나한테 잘못했다는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힘셈,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을 삼으니 늘 비난하고 우격다짐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권력이란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권력이란 돈도 될 수 있고 폭력도 될 수 있고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힘으로 강제하거나 폭력으로 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혜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넉넉하시죠? 은혜롭습니다. 자비롭습니다.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분이십니까? 의와 불의도 없고 악인과 선인도 없고 불법과 공의도 모호한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빌어 설명을 하자면 옳게 만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정죄하거나 강제하거나 못났다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서 그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관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 의미가 그토록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넓고 크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아시고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과율이죠. 한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가 저를 비롯해서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삼아 혈연의 관계를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 거룩함, 넉넉함, 인자하심, 사랑,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자라도록 기회를 주시고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의로움으로 너 이것도 안 돼? 그럼 당장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완벽해지기를 강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48절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을 안고 가며 자신이 그 쓰라림을 지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얼굴에 한박 웃음이 막 지어지면서 원수를 끌어안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닮는 결과물이 엑기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아픔을, 그 원수, 나를 고난 가운데 넣는 그 사람을 안고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고통으로 감내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사랑 없음을 통탄하면서 이불을 물어 뜯으면서 상대를 죽여서라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 욕망을 잠재우며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감내할 때 결국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인생을 허락하신 하루하루 버티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허락하신 그 우여곡절과 씨름과 고뇌를 주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의 내용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선택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성립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 힘과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전미어 한마디를 붙임으로 내 욕망을 위해 그 힘을 주문처럼 갖다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용서하고 상대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따르겠다, 그 뜻에 반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추가 설명처럼 붙은 내용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란, 예배란 결국 우리의 본성과 욕망이 주님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삶의 방식이 경쟁과 자기 잘남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대로 가면 사람을 죽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기는 사는 것 같으나 남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서로 가면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남을 죽여야만 사는 존재,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고 사랑하는 생명을 낳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죄의 노예가 비로소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사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받은 성도입니다. 타인을 잡고 죽여야만 해방을 받고 만족을 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존재에서 그것보다 큰 것이 있음을 아는 존재, 지금 당장 나의 오름을 증명하고 내가 잘났음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살아있음을 확보해야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 백성의 세계, 그 수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알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있음을 알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으로 들어온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4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디로 목적되어야 합니까? 이웃입니다. 이웃을 적이나 경쟁자로 보는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거나 목회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입니다. 새 사람의 실존은, 실존, 껍데기 아니라 새 사람의 실존은 이웃을 향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가장 실존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가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32절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랍니다. 서로 용서하랍니다. 그게 아니고는 우리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죽여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TV 프로를 봤습니다. 진실이 엄마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최진실, 최진영 이 두 남매를 모두 잃고 최진실 씨의 두 자녀를 힘겹게 키우고 있는 최진실 씨의 어머니, 두 손주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쉽게 한 여인의 한 가정을 가십거리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했지만 당사자들은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2, 3년간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식을 둘이나 두고도 매일 죽을 것을 생각하고 늘 새벽 한두 시면 일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그 무서운 시간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빈 공간을 채웠을까를 생각하면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눈물이 났습니다. 최진실 씨가 쓴 일기를 보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도 했는데 어찌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진심을 주는 친구, 그녀를 항변해 주는 한 사람이 없었을까를 생각할 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미안했고 부끄러웠습니다. 비판, 비난의 힘이란 한 사람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교회는 왜 가요? 지금도 비참한데 여기서 더 비참해지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하며 또 힘겨운 인생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 경쟁하고 이기려 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혹독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주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상대를 잡지 않아도 이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만족해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며 실패도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며 너와 내가 함께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위해 교회에 모인 것입니까? 일사불란한 조직체를 만들거나 전투력이 강한 전도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려는 것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도덕군자를 양산해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다름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의, 교회의 의, 세상과의 다름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름이며 그분을 아버지로 소유한 우리들의 다름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넉넉함이고 넘어가 주는 것이고 웃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넉넉하고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판함으로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하고 남을 잡음으로 내 한계를 극복하는 것밖에는 더 크고 넓은 수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질이 멸렬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찾거나 선택할 자유도 없는 노예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거룩이나 생명이나 사랑을 생산해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모두 원수 삼고 잡아 죽이는 것으로만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묶으심으로 도망갈 곳이 없고 율법보다 더 무서운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심정으로 성실히 찾아오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지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약한 무릎을 고쳐 세워 인내의 자리로 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